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렬과 관련해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그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언급은 안 됐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해체가 필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합의안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체제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신고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아직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오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약 2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의 냉전적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공동선언문 채택 없이 끝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 누이바이 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에 따른 긴장 완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계속되는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멈출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가 대표가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어제 미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한다는 중국의 약속을 단순히 수용하고 무역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서명하는 어떤 합의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으며 정부 모든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두 정상은 예정됐던 업무 오찬도 취소한 채 회담장을 떠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합의 결렬 배경은 제재 문제 때문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상당 부분 많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이어 현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금은 뛰지 않고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재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한과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정상회담 결정을 시기상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준비된 선언문에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자명한 개념은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그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언급은 안 됐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해체가 필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첫 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협상의 지렛대인 제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합의 안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체제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신고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didn't get all the way. We didn't get to something that ultimately made s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think Chairman Kim was hopeful that we would. We asked him to do more. He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서 러시아, 중국, 한국과 접경한 반도국가로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미래를 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국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단독 확대 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하노이 선언 공동 서명식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이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통해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하노이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전된 하노이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는데요. 결국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은 타결짓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한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컸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윤곽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요?
예, 영변이 대규모 핵시설인 건 분명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해체에 동의는 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추가 조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비핵화 1단계 수준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시설이나 다른 시설의 해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영변 핵시설 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게 빠져 있어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또 핵 프로그램 목록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목록 신고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핵 신고가 먼저 있어야 전체 규모를 알 수 있고 비핵화 로드맵도 만들 수 있다면서 핵 신고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 것도 관심을 끌죠?
그렇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협상을 끝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네.
제재 해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전면적인 해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도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자신이 양보하거나 포기한 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네, 지금 협상이 결렬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밤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협상이 결렬되기 전날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유효한지는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합니다.
네, 자 협상은 결렬됐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두 정상은 3차 회담에 대해 자세한 약속 없이 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면서 조만간 열릴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요.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평화의 파트너, 평화도시 하노이란 구호를 내걸고 나라 안팎에 대대적인 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국제 미디어 센터에 있는 2,600여 명의 외국인 기자들도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식과 배경을 속보로 아주 바쁘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후 상황과 일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바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이동해서 이곳 시각으로 오후 3시 57분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에서 외출을 삼간 채 지금까지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회담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하노이에 머물면서 주요 산업시설 또 관광지를 둘러볼 것으로 앞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미국과의 회담이 이렇게 결렬됐기 때문에 일정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노이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과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쁜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는 반응과 끔찍하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담이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합의를 타겨짓고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보다 합의하지 않은 게 더 나았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그러면서 두 정상이 합의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담당 석좌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 합의에 실패했지만 이는 왜 대부분의 정상회담에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굴곡이 심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모순된 답변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전쟁 후유증 같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도는 아주 단시간에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시린치오니 미 플라우웨어 기금 대표는 협상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끔찍하고 지독하며 좋지 않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실패로 자신의 유일한 외교 정책 승리 기회를 날렸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협상 실패를 어떻게 전할지 궁금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라이튼스 미주리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가 미국에서 법제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의 쟁점이라면 미국 의회가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담판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상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가의 속설을 뒤집는 결과인데요. 두 정상이 이른바 빅딜의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스몰딜의 합의로 그칠지에 초점을 맞췄던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적으로 무색하게 만든 결론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뭐 이 두 사람조차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낙관론을 펴온 것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 직후에도 트위터에 대단한 만남이었고 매우 좋은 대화였다는 글을 올려서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늘 단독 회담 시작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렇게 담판이 깨진 이유 결국 제재 문제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서로 덜 주고 많이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 관련 시설의 폐기를 요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모든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려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과 플러스 알파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하노이 선언 초안까지 준비한 마당에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사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좀 더 확실하고 큰 결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진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비춰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예 앞으로 몇 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재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상황과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제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권 지도부의 의중을 대변하는 이들 매체들이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던 과거의 논조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크게 나빠질 겁니다.
네.
반면에 차분한 관망세를 유지한다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택할지 여부가 머자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비판적인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국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에서 더 나아가서 협상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상들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톱다운식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양측이 조만간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실무진과 정상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조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렬로 나타난 건데요.
네.
어느 일방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회담의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지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재개할지 여부가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재회한 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꼭 261일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한 김정은 위원장.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개월을 고민과 노력, 인내의 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다른 평가도 있음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And some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quicker.
1차 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미북 협상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첫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한 채 이른바 빈손 귀국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심 고서 제출 요구에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그러면서도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7월 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이외 55구를 송환했습니다. 또 유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복귀를 고대한다며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했던 대로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연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은 8월 23일 4차 평양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실무 협상을 주도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will lead negotiations and spearhead diplomatic efforts with our alli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며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백악관은 9월 10일 친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2차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9월 말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이후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뒤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로 예정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전격 연기되면서 미북 대화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도 불법 입국한 미국인을 억류 한 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국 역시 2019년 봄에 열리는 미한 독수리 훈련의 축소를 발표했고 남북 한의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새해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화답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새해 첫 언론 인터뷰에서 1월이나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이 1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튿날 백악관은 2월 말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두 사람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하노이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1박 2일 동안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는 초반 전망과 달리 두 정상은 하노이 선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정상의 하노이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 현황과 관련 시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산을 함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군에 자리한 영변 핵단지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무기 원료 제조 시설로 꼽힙니다. 300여 개의 건물로 이뤄진 영변은 1985년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 우라늄 농축공장, 폐연료봉 재처리공장, 각종 제어 시스템, 열 교환 장치 등으로 이뤄진 영변은 최근까지도 가동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8월 20일 공개된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 명의의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에서 냉각기가 가동되고 차량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사용된다는 신호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변 재처리 공장 인근 구룡강에 지난해 후반기 취수용 댐이 건설되고 있다며 영변의 경수로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핵물질 생산이 영변에서만 이뤄진다고 믿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최소 한 개 시설을 더 운영하고 있다는 추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지난해 10월 B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not, because you know there is most likely at least one enrichment facility which is not in Yongbyon, so they can still produce.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12년 미북 간 핵협상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5월 북한 강성 지역에 큰 원심불리기 시설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달 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비슷한 이름의 지역을 거론하며 북한에 제3, 제4의 핵시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핵 관련 시설이 운영된다는 관측과 맞물려 특정 지역을 핵시설과 연관지어 지목한 민간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미 NBC 방송은 지난해 6월 국방정보국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여러 비밀시설에서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진단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보유량은 전문가들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대체로 20개를 최소치로 잡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제작할 만큼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약간 부족한 양을 추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제2의 시설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1년에 최소 2개에서 3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지난해 중순 현재 15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게 올브라이트 소장의 분석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제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15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은 핵시설보다 관련 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17곳과 운용 무기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신오리와 구성 등 6개 미사일 기지가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기태령과 원산 등 5곳을 중부 지역 미사일 기지로 구분했습니다. 또 삿간몰과 사리원 등 6곳은 DMZ에서 50에서 90km 이내 위치한 미사일 기지로 분류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3곳을 잇따라 지목하고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시설은 약 20곳에 달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 등이 발사됐던 동창리 위성 발사장도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인근 엔진 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폐기와 국제 검증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창리 발사장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함경북도 무수단위 소재 동해 위성 발사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과거 BOA에 동해 발사장이 동창리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동해 발사장의 존재가 잊혀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관련 시설과 더불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도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화성 15형과 화성 14형 각각 4기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성 15형과 화성 14형은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발사체로 당시 북한은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물론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모형일 가능성도 있지만 열병식에서 한꺼번에 8기가 공개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을 지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열병식에서 바퀴 18개, 즉 9축에 달하는 4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했었습니다.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의해 불특정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최근 미사일 발사가 불시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을 북한 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재판소가 설치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경우 가장 중요한 조치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을 꼽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밝혔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25일 발표한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 침해 책임 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4년 동안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탈북민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복수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가장 많은 320명이 형사재판을 꼽았습니다. 이어 잘못을 고백해야 함이 251명, 용서를 구해야 함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지지도 매우 높았습니다. 응답자 318명 가운데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1명,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2명 등으로 전체 98.4%인 313명이 처벌을 원했습니다. 반면 처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설치된 국제재판소, 즉 외국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한국 내 국제재판소 방식을 선호하는 탈북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416명의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인 191명이 한국 내 국제재판소를 선택했고 26.2%인 109명이 한국재판소를 꼽았습니다. 이 밖에 59명이 외국에 있는 국제재판소, 57명이 한국인 재판관과 외국인 재판관이 함께하는 한국 내 혼합재판소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기소 규모나 범위를 제한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층 인터뷰 참가자 중 다수는 북한 당국의 하급자들이 종종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상부의 명령 때문에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책임 있는 혐의자만 기소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전환기 정의에 관심을 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에 비해서 피해 생존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북한 주민 전체 차원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3단계 브렉시트 투표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국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27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씨가 러시아와의 내통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영국 소식부터 보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국 하원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3단계 브렉시트 투표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국 하원이 27일 의사당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관련 결의안과 의원들의 여러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후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브렉시트 투표 3단계 계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오는 3월 12일까지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에 대해 다시 승인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여기서 또 부결되면 바로 다음 날인 1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경우 또 다음 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하원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아,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3단계 투표 계획이군요. 자, 영국 의회가 지난달에도 메이 총리가 내놓은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 찬성 202, 또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는데요. 정부가 낸 안건이 200표를 넘는 표차로 부결된 게 영국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예.
이후 영국의회는 메이 총리에게 대안을 제시할 걸 주문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그 사이 EU와 협상을 했었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예,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앞서 26일까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이르지 못하면 27일 향후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날까지도 실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다가 이 보수당 내 의원들의 이탈이 발생하자 이 3단계 투표 계획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 겁니다.
네.
정부 결의안은 표결 절차 없이 통과됐습니다.
왜 정부 결의안은 표결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이보다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관련 수정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의 내용이 정부 결의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쿠퍼 의원은 3월 14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도 배제하면 유럽연합 탈퇴 시점을 연기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이 쿠퍼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502표, 반대 20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돼서 정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난달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수정안을 마련해 왔었는데요. 또 이날 또 어떤 수정안들이 나왔을까요?
네,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이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보호 역시 보장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보수당의 엘버토 코스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상대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정안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서 표결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영국의 제1야당이죠. 노동당의 그 제러미 코빈 대표. 앞서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빈 노동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합의안을 지지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를 유럽연합과의 미래관계 협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네.
찬성 240표, 또 반대 323표로 부결됐습니다. 코빈 대표는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 제2의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빈 대표가 원래는 국민투표에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빈 대표는요, 제2의 국민투표보다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을 더 선호해왔는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가 지난달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바로 다음날 실시된 내각 불신임 투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 코빈 대표가 이날 28일 보수당의 문제 많은 브렉시트나 재앙적인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면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보수당과 야권에서는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에 출석했다는 소식 볼까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27일 하원 세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중국 무역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합의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라이트하이저 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미중 무역 협상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좀 더 산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승리를 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재개된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트위터에 그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화폐 이렇게 중요한 구조적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하고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
더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단계별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정부와 재계는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실무급에서는 월별로, 또 차관급에서는 분기별로, 강요급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이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미중 양측이 그 이견이 노출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 또 시장 개입 여부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이 대체로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조를 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중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미국 언론 카메라가 집중했던 곳이 바로 연방의회인데 어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씨가 이날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죠. 청문회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언론이 주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항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성추문이 난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 일,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사업권, 위키리크스 폭로건 그리고 뉴욕 트럼프 타워 회동건입니다.
네, 뭐 성추문 건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 두 명에게 돈 주고 입막을 한 그런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씨가 사건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요.
네.
자신이 2016년 대니얼스 씨에게 건넨 돈을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서명한 개인 수표로 보존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금을 보존해줬다는 보도가 나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코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예, 이날 청문회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위키리크스 관련 건입니다. 이 코언 변호사가 2016년 6월 트럼프 후보 사무실에 있는데 이 측근인 로저 스톤 씨가 전화를 해서 위키리크스가 곧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폭로할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였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 씨로부터 위키리크스 건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선 기간이었던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 타워 미팅 건도 지금 관심인데 코언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동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임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코언 변호사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에 있을 때 트럼프 주니어 씨가 아버지에게 이 회동에 대해 보고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증언이 나왔나요?
네, 코언 씨가 이 건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코언 씨는 관련 논의가 이 대선이 진행 중인 2016년 6월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자신의 이름을 딴 대형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코언 씨는 원래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논의를 중단했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꾸고 자신이 위증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간접적으로 위증하라고 했고 자신은 여기에 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은 아무래도 내통 혐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혹은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언 씨 증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미북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코언 씨가 이날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 내통 관련 발언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을 하고 그건 사실을 말해서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1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3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4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14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0도, 삼지에는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2월 28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면서 북한은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그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언급은 안 됐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해체가 필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합의안에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체제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신고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아직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오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약 2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의 냉전적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문 채택 없이 끝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에 따른 긴장 완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계속되는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멈출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어제 미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한다는 중국의 약속을 단순히 수용하고 무역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